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한국식은 새해가 되면 나이를 한 살 더 먹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떡국을 먹으면 한 살을 더 먹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세요? 연세가 얼마쯤 되세요? 좀 더 어려운 말로는 춘추가 얼마나 되세요? 우리 EM 학생들한테는 How old are you? 예, 이 말인데 우리 한국식으로 인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걸 얘기할 때는 횟수를 말합니다. 횟수.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았느냐? 그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나이입니다. 이것을 생물학적인 나이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달리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년 살았느냐 하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몸의 나이, 몸의 나이, 건강의 나이 뭐 이렇게 말해도 될 거예요. 이거는 좀 다릅니다.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도 몸은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지. 그래서 젊어 보인, 실제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피검사도 하고 콜레스테롤 검사도 하고 근육검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신체의 나이, 생물학적인 나이가 얼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건강에 조심해야 된다, 아니면은 건강을 그대로 잘 유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그 정신적인 나이도 있어요. 정신적인, 다른 말로 말하면 뭐 지적인 나이랄까요? 그런 나이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늙었느냐, 아니면 생각이 젊으냐, 그런 것을 구분하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소속되어 있었던 그 노회에 저희보다 한 15살쯤 더 위로 그 어르신, 아마 이름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세리토스 장로교의 황보연준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생각이 얼마나 젊은지, 얼마나 영한지요. 우리 생각보다 더 젊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깜짝깜짝 놀래요. 그럴 정도로 생각이 젊고, 그래서 생각이 젊으니까 그 생각에 따라서 그 신체의 나이, 생물학적인 나이도 굉장히 젊고, 그리고 또 활동도 아주 적극적으로 하세요.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노셔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그 정신적인 나이가 젊은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영적인 나이 하나를 더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몇 살쯤 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한번 우리가 따져보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네 가지 호칭이 있어요. 좀 다른 호칭들 말입니다.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런 호칭들이 있어요. 이 호칭이 절대적으로 나이만을, 영적인 나이를 가리키고 그걸 분류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기서 얻는 그런 그 가르치는 그 어떤 뜻이 있고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한 대로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영적인 나이를 가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자녀들의 나이가 있습니다. 자녀들. 오늘 12절 맨 처음 시작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여기 자녀들, 자녀들하고 나중에 이제 제가 그 다음에 또 얘기할 게 이제 아이들이 나오는데 아이들하고 자녀들하고 그 호칭이 분명히 다릅니다. 거의 비슷해 보여요. 영어 성경 가운데서 어떤 성경은 앞에 자녀들은 little children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children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들은 같이 똑같은 단어를 써서 번역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원문은 확실히 다릅니다. 제가 좀 찾아봤더니요. 여기 나오는 사용된 단어 헬라말 제가 이 원어를 얘기하는 문법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갖고 생각하세요. 들으세요. 뭐 제가 무슨 뭐 학문적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제 생각을 그냥 막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출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거니까 그냥 원어는 건너가셔도 됩니다. 그 테크니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테크니아는 그 원래 동사는 테크니온이고 그 테크니온은 틱토라는 단어에서 왔대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사전에 그렇게 돼 있어요. 틱토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틱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슨 뜻이냐면 태어나다, 낳다, 또 그 새싹이 돋아나다 할 때 돋다 그런 말을 그런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게 이 말은 자녀들은 태어나서 부모가 낳아가지고 태어남으로 비로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된다는 그런 식으로 단어가 발전돼서 자녀들아라는 말로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는 이것이 태어남으로 생기는 그런 관계입니다. 태어나지 않으면 자녀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야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같은 원리라는 거죠. 영어에도 원어에도 그런 의미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런 것을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우리는 중생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두 번째 나는 것. 두 번 태어나는 것, 그거를 거듭난다, 중생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3절에 너희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거듭나다, 거듭이라는 말에 난하의 그 번호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볼 수 있는데요. 그 번호에 어떤 사람들은 2번, 어떤 사람들은 3번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가진 성경에는 나나에 3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3번이란 뜻이 그 아래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위에서 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 원래 이 헬라 말이 거듭나다 하는 말이 위에서 나다라는 뜻이 있고 거듭 두 번째 나다, 다시 태어나다 그런 뜻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는 거듭나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는 위에서 나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그런 뜻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5절에서는 다시 이 말을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또 이야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난다. 위에서 난다? 아니, 시작은 거듭난다. 우리말로는 거듭난다. 두 번째 난다. 그 말을 그 니고데모가 아니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위에서 성령에 의해서 나는 방식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 있다. 이게 영적인 태어남이다. 이게 이렇게 됨으로써 자녀가 된다. 새 생명이 잉태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자녀들아 하고 그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이라고 부르고 또 이 이야기를 쓰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그 다음의 뜻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이라는 게요 특성이 있습니다. 자녀가 되면은 자녀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면 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게 뭐냐면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자녀가 됐다. 그러니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죄를 내놓으면 하나님 용서해주고 그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는 성령이 임해서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진다. 이거 오늘 이야기하는 그 자녀라는 말은 죄 용서함 받아서 새롭게 태어나는 중생의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는 그런 사람이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하는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그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요 이야기들을 정리하면 이래요. 지금 제가 여러분은 지금 구분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맨 처음에 이야기됐던 게 자녀들 테크니아라는 그 단어를 쓴 것이 원형 죄송합니다. 그게 틱토라는 말에서 왔는데 그 말은 태어나다. 태어나야 자녀가 되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으면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태어난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죄 사함 받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신학에서는요, 구원을 받는데 구원의 서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서정이라고. 순서가 있다. 과정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정을 신학, 개신교, 개혁교회, 우리 신학에서는 구원의 과정을 보통 아홉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아홉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아홉 가지로 얘기해요. 아홉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맨 처음부터 여섯 가지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수양 요 여섯 가지가 논리적인 순서는 있지만 동시에 일어난다고 봅니다. 신학이 그렇게 얘기해요. 가르쳐요. 근데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바로 그래요. 그 중에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소명이라는 건 부르심을 이야기해요. 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 다음 오늘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 중생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받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야 이 과정을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가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가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들이 그걸 거쳐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으면 의롭다 인침을 받는 그 칭기란 과정을 거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수양 이 여섯 가지 과정들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자녀에게서 볼 수 있어요. 자녀가 되려면 이거를 거치지 않으면, 거치면 자녀가 되지만 거치지 않으면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영적인 나이를 이야기하려면,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절대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육신의 나이는 점점 많아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결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천국 백성 하늘나라 식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속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나이를 이야기하려면 먼저 거듭나는 과정.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비로소 태어나고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나이가 시작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쭉 둘러볼 때 이 중에 단 한 분도 안 거친 분이 없다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거는 제가 봐서 느끼는 것하고 실제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에서 여러분 자신이 아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아직도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나이가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은총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나이를 얘기할 때 아이들의 나이가 있습니다. 아이들. 1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좀 볼까요? 14절 맨 처음만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거기까지. 아이들. 이 아이들은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파이디온이라는 개념은 12살 이전까지를 보통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보다 더 어린 나이도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비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 그런 설명까지 있더라고요. 사전에 보니까 좀 비약된 설명이 아닌가 생각이 됐는데 하여튼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아이들의 특징. 오늘 14절 맨 처음에 상반절에 소개한 대로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어린아이 시절로 한번 되돌아가 보시고 아버지를 어떻게 아셨습니까? 엄마를 어떻게 아셨습니까? 제가 그 기억을 다 더듬을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아이가 눈을 마주치면 그때서부터 되거나 말거나 아빠, 아빠, 아빠라고 해봐. 아빠, 아빠. 엄마도 그렇게. 근데요. 아이들이 무슨 말부터 제일 먼저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입 딱 다물고 있다가 한번 입을 떼보세요. 엄마. 무슨 말이죠? 엄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와, 우리 아이가 엄마라고 불렀다. 근데 그게 엄마가 아니죠. 그냥 입을 다물고 있다가 벌리면 엄마가 되는 거예요. 이걸 두 번 벌리면 마마가 되는 거예요. 마마. 그렇게 생긴 단어가 세계 거의 공통어예요. 세계 거의 모든 나라 아이들이 엄마를 마, 마마 그렇게 불러요. 그거를요, 그냥 입만 떼면 되는 거를 엄마는 10번, 20번, 100번, 1000번을 강요를 해요. 안 하십니까? 권사님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엄마라고 해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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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렇게 해서 아는 거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언제 태어나셨고, 어디서 태어나셨고, 이름이 뭐고, 이렇게 아는 아이들 보셨어요?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것, 그런 지혜를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서 눈 딱 맞춘다. 아, 아빠는 언제 태어나시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아는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분별에 의해서, 사고에 의해서 이해를 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그런 지식들이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강요하다시피 계속 얘기하니까 그렇게 해서 엄마 입을 떼고 그 다음에 아빠도 거의 비슷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단어를 알아가고 하면서 알아가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지. 이게 아빠에 대해서 무슨 뭐 논리를 따라 이해를 하고 경험을 하고 이렇게 아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버지를 알 뿐입니다. 이 단순한 지식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요, 조금만 흔들려도 관계를 무너뜨릴 정도로 충격을 바꾸네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걸 모르고 자랐는데요. 제 여동생에게 제가 어느 날, 야, 너 임마, 제시가 다리 밑에서 주원 염색이 그러면서 놀렸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웃더라고요. 몇 번 더 들으니까 심각해지는 거예요, 얼굴이. 그러다 엄마한테 심하게 꾸중을 들었어요. 이 녀석이, 아, 난 주워 왔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더라고요. 심한 사람들은요, 남자아이들은 집을 뛰쳐나가기도 해요. 정말로 아버지에 대해서 관계를 가지고 알았다면, 그걸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지식의 한계가 있다. 아, 매우 약합니다. 아, 이런 이해들은요, 관계가 서툴고,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런 관계들은. 조금만 이상해도 돌아지기도 하고, 또 화를 내고, 실수를 많이 하고,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여러분 주변 영적인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보면은 영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꾸중하지 마세요. 이해가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깨우치는 그런 단계가 아니잖아요. 하나씩 알아가야 되고 서툴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런 것이 아이들의 특성 아닙니까? 근데 그 아이들의 특성을 갖다가, 야, 신앙생활 한 지 몇 년이 됐는데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가르치고, 돌아봐주고, 세워주고, 곁에 있어주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고, 어린 아이들은 당연히 그걸 받을 권리가 있다. 아이는 자라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면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신령한 젖. 여러분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모하고 먹어야 자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린아이 때는 엄마 젖만 먹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단단한 음식을 먹어가야 합니다. 아이들이라면 그래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 보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단순해 보입니다만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젖을 먹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매번 젖만 먹으면은요, 젖만 먹으면 어린아이입니다. 젖을 먹고 그 다음에는 단단한 음식들을 먹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린아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도 하고 그 뜻 그대로 바른 말씀, 곧은 말씀을 말합니다. 아이들은 바른 길을 가르치면 귀넘어 듣습니다. 두 번 말하면 눈을 깔고 듣습니다. 세 번 말하면 잔소리 좀 그만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잘할 수 있습니다. 의의 말씀. 우리가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야기해야 합니다. 제가 한 번은 목회 초년병일 때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죄를 막 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반응이 오는데요. 목사님, 우리가 죄인입니까? 모두 다 죄인인 것처럼 예, 다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못 배워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뿐인데 또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한 의의 말씀을 먹어야 점점점 잘한다, 잘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 영적 아이들, 영적으로 아이로 자라고 있는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튼튼해지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가르치는 다섯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 다섯 가지 손가락으로 얘기하는데요. 첫째,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마지막,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는데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해야 되니 엄지손가락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할 수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 묵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성경을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성경을 쥘 때 이런 식으로 쥔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렇게 쥐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을 했어도 묵상해서 내 양식을 삼지 않으면 이것이 온전할 수 없다 해서 그런 방법들을 가르칩니다. 여러분도 내가 혹시라도 영적 아이다 생각되시거든, 아직도 많이 자라야 된다 생각되시거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적인 나이를 계산할 때 청년들의 나이가 있습니다. 청년들. 오늘 13절 하반절 맨 끝에 있습니다. 13절 맨 끝에 있는 말씀인데요. 13절을 우리 다 같이 처음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그 다음입니다. 여기서부터입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여기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4절 맨 끝에 보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악한 자,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특성이 뭡니까? 청년. 사람의 몸이 어떤 그 기관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기는 합니다. 근데 사람 전체적으로 몸이 가장 그 높이 자랄 때가 청년 때입니다. 청년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점점 모든 기관들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육신적으로 힘이 제일 강할 때가 청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보다 더 강한 사람 없잖아요. 청년들은 강합니다. 그래서 이깁니다. 오늘 14절 하반절 말씀을 좀 더 가보면 이렇습니다. 그 청년들아 라는 말이 시작되는 중반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또 특성이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래서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힘이 강합니다. 특히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있어서 말씀으로 인해 무장해서 강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답니다. 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청년은요, 약점이 있어요. 무슨 약점이 있느냐면 오늘 15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사랑에 약합니다. 감정적으로 약합니다. 청년들은 아직도 완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힘은 강하지만 감정은 풍부하기는 하지만 감정적으로 잘 흔들리는 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에 약해요. 청년들은 한번 청년들을 보면요. 청년 처녀들 보면 한번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요. 빠져나오지는 못해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청년들이 갖는 약점이에요. 15절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이 약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데 너무 민감해요. 청년들은 그 감정에 있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에 대해서 분별을 해서 이것을 내가 가까이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것은 내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아직 완숙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 흔들립니다. 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이 세상을 조심해야 되는가? 16절. 그 이유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놓치게 돼요. 사랑이라는 게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그런 공통적인 것들이 잘 안 되잖아요. 한 번 사랑이 꽂히면 다른 아무의 이야기도 안 들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다가서야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가고 하나 이 세상의 정욕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올곧게 살아 승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년 때는 무엇보다도 더 말씀으로 삼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영적인 나이 아비들 13절 중반절 14절 14절 중반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13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제가 13절이 아니네요. 14절 중반절이고, 그 다음에 분명히 있었는데. 자,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 다음, 아비들아,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아이들이 아는 것과 아비들이 아는 것이 같은 알미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이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 다음에 아비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압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게. 이미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은 단순히 그냥 엄마가 강요해서 엄마, 엄마, 엄마라고 해봐. 엄마, 엄마. 수백 번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엄마란 단어를 배우게 되고 아빠란 단어를 배우게 되고 그래서 알 뿐이지 아버지를 더 자세히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아이들 때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만 해도요. 이 세상에서 아버지보다 더 강한 사람 없는 줄 알아요. 그 아이들이 그래요. 근데 점점 가다 보면 아버지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만, 어쨌든 여기 아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면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여기 두 가지, 이 태초부터라는 이 두 가지 단어를 좀 여러분에게 좀 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태초란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썼던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맨 처음에, 아니 시간이 시작되기 전,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전 그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 이야기를 말할 때 그 태초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부터입니다. 부터. 여러분 이 부터는 시간을 이야기할 때 쓰는 부사입니다. 언제로부터, 그 다음에는 뭐가 꼭 나와야 됩니까? From, to.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게 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 to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이야기는 태초부터 그 다음 이야기도 안다는 것을 포함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투까지, 투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는 사람들이 아비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알면요. 어떻게 알까? 어떻게 이렇게 알까? 물론 공부해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해서 배워서 성경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뭐 암송하기도 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비들은 한 평생 시간이라는 선생님 앞에서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이 지식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또는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셨다. 여러분 맨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실 때를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 쉽게 믿어집니까? 저는 안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 안 믿어지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딴 소리나 하니까 교회가 욕먹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갔거든요. 그리고 감수성이 아주 예민한 티네이저 막 시작됐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도대체 이게 뭔가요? 학교에 가서 배우면 진화론을 배우는데 교회에서는 뭐 말씀으로 와 이런 그렇게 황당한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두 번, 세 번, 네 번 안 믿어져요. 근데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점점 경험을 통해서 그걸 봐요. 내 몸이 아파 보니까 아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어떻게 해야 이 몸이 낫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고. 나도 모르게 아프니까 그렇게 해서 내 몸의 신비를 하나씩 깨닫게 되고 그걸 알게 되면서 이거는 진화에서는 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점점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믿어지더라.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또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겸손을 어떻게 배우셨나요? 겸손. 겸손이라는 걸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요, 제가 어디서 겸손을 배웠느냐면요. 깨지면서. 제가 목사 시험을 보러 갔어요. 제가 공부를 좀 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랑 좀 하랍니다. 제가 공부를 못하는 편이 아니에요. 상층에서 놀았어요. 제법 잘했습니다, 공부를. 그래서 목사 시험쯤은 누워서 떡 먹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근데 목사 시험에 떨어졌어요. 대전에서 시험을 보고, 제가 그때 부평교회에서 시험을 할 텐데, 대전에서 기차를 타고 부평까지 오는데요.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는데요.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집사람한테. 말하기도 어렵고, 교회 가서, 어디로 증발해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겸손이 뭔지를 처음 배웠어요, 제가, 그때. 그렇게 수없이 부서지면서 깨지면서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돈 많이 주고, 시간 많이 투자하고, 많이 아프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함부로 어디 가서 큰 소리 안 칩니다. 못 쳐요. 아들이 깨지니까요. 아들이 아프니까 왕 무너지더라고요. 다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남아있는 자존심, 교만 이런 것 아주 다 무너지더라고요. 어디 가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배우는 게 그래요. 그렇게 배우면요. 그렇게 배우면은 어떤 현상까지 가게 되냐면 제가 우리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요. 교회 오지 마세요. 하고 막 내 뭐라도 교회 올 사람들이다. 그렇게 진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교육자 그 회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신앙이 확실한 분들이 근데 그건 뭘 말합니까? 이분들은 경험에 의해서 목숨을 내놓고라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와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아버지라는 사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는 내 아버지십니다 하고 믿어지십니까? 이게 아버지들이에요. 신앙의 아버지들. 어련한 경험에 의해서 수많은 경험에 의해서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어떤 때 여러분 순교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주 지나치게 고문하지 않는 한은 저는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요. 우리 앞서간 신앙 선배들이 순교를 당할 때 그런 마음으로 순교의 현장을 가지 않았나. 그것이 아버지들이 갖고 있는 신앙 인격들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말씀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아버지처럼 정말로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해서 경계도 하고 권면도 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했듯이 그런 식으로 했노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아버지들이, 신앙의 아버지들이 많기를. 한 해가 다시 다가오면서 나이 한 살 더 먹느냐 덜 먹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영적 아버지, 신앙이 건강하고 바른 신앙, 하나님 안에서 모든 연약한 사람들을 어루만져서 그들을 돌보고 영적으로 지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또 한 해를 맞으면서 우리 나이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런 때 우리 영적인 나이를 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처럼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를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붙잡고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